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뭐 그래서 요즘 뭐 인공지능 AI 이런 것을 만들어내도 자연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 이거 사람으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특별한 그 힘의 원리가 거기에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이 원리,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거, 이 사람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힘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흙에 내리고 살아야 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원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된다는 사실, 이걸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서서히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적인 고난이 오게 되고 경제적인 빈곤이 있게 되고 부부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재앙이, 자연의 재앙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사탄의 통치 아래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던 그 정상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죄가 있어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도로만 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요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의 그 핵심 주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날마다 노심초사, 날마다 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맞는 그런 장면이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씩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그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그걸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교만의 극치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한 명예살인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한 치명상을 가하는 아주 그야말로 악한 행위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자기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다 했죠?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재산 팔아서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프라피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땅을 팔거나 뭐 어떤 중요한 걸 팔아가지고 그걸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어서 그 살림을 각각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벌써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먼 타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존 아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성적인 음란한 그 방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챙겨가지고 창녀들과 어울려서 그냥 다 그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읽은 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30절에 보면 큰아들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둘째가 창기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에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온갖 잘못된 일을 하면서 돈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투자를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도둑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 귀한 돈을 음란의 욕구를 채우는데 물 쓰듯이 다 쓰고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흉년이 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종과 타락에 빠졌을 때 하늘에서 진노가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자꾸 내 인생은 자꾸 꼬여가는 것일까? 하는 느낌이 들면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듭 반복해서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내 인생이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진단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 창기하고 다 유황비로 쓰고 날리고 소비해버렸을 때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이거든요. 자, 그러면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덜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주인에게 빌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덜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어떻게 봤냐 하면 개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치는 대지를 치는 거 이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대지를 친다는 것은 저주와 재앙과 혹독한 그야말로 인간의 그 실존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건 뭐 엄청난 굴욕을 당한 거예요. 이방인이 대지를 치는데 그 대지를 치는 일을 이 둘째 아들이 지금 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빌붙어서 대지를 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가요 지엄 열매라고 하는 이 강남콩 비슷한 그런 조그만 그런 열매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돼지가 먹는데 그것도 먹으려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또 없는 거예요. 돼지가 다 먹어야 되니까. 돼지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돼지 맛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잖아요. 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영혼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온갖 쾌락과 정욕들을 다 그걸 따라가는데 죄악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돈 챙겨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 열매를,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징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이건 실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위해 살면은 생명을 빼앗기고 죽이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가장 불결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심찬 호기를 부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내재적 자원으로 살려고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죠. 우선에 잘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사라지고 나면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사탄에게 붙들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자요, 철학자요, 르네상스 이후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파스칼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계성에 직면한다. 결핍성에 붙들린다. 불확실성에 있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는 태도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겠다는 그 의지, 이것이 죄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재능으로 살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 둘째 아들의 죽음의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고 편한 것 같지만은 제한된 자원에 갇히고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결핍과 죽음의 증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세상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도 먹을 수가 없고 그야말로 돼지치는 거기에 사람의 빌부터 사는 형편이 되어서 너무 괴롭고 힘든 상태가 되어서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정신을 차렸다는 말인데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있는 그 돼지를 아마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버지의 집을 회상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악한 속성은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야만이 두 손을 들고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고통과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모든 자존심, 고집이 다 무너진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왜냐?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일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돈을 다 탕진하고 망해버리면은 인생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참혹한 사건이 있을 때에 내 죄를 보고 돌아갈 곳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은 그 죄는 먼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횡포는 그 1차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2차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오계명의 죄를 범했으니까 먼저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아픔을 주고 하나님께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며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뭐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동적으로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장 크게 아파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리를 통과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왜?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다면 먼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하고 다르지 않고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다 그러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백입니다. 자백.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자백인 거예요. 영어로 agree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 기도는요,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아들은 체면이고 부끄러움이고 다 버리고 무조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한 동기는 처음에 이 배고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통, 고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실상은 깨어진 자존심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존심 하나로 이 세상을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자존심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죄를 짓고 울부짖습니까? 깨어지고 상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쓰고 순종합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이다. 이제 내 생각 버리고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둘째 이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생긴 그 깨어진 자존심,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하면 뭡니까? 자존심이 깨어지니까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다시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아버지는 목이 빠지려 하고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니 아버지는 아들 걸음걸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오는 것이 눈에 안 보고 가물가물해도 아들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만나러 달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제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거의 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거의 한 달 정도는 우리 집이 완전히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때는 신장로로 학교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산을 넘고 다녔기 때문에 혹시 아들이 산을 넘다 학교 가다가 뭐 어떻게 돼서 죽었는지 싶어서 꼴짜기를 찾아 헤매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기억해요. 치마를 입었는데 어머니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눈동자가 돌아가 버렸어요. 막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그냥 하루 내 집이 안 보여요. 찾아다닙니다. 못 찾았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서울에서 엽서 전보 치는 그게 하나 딱 왔어요. 저 형님 이름을 딱 적어놓고 서울, 제 잊어버려도 안 해요. 서울 종로구 거기에서 이렇게 딱 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죠. 그 집 아들들 집에 가서 종로 검은방에 취직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왔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다니는데 거기 도망가지고 거기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우리 형이 안 들을 거예요 아마. 그 믿고 하는데. 이야, 그때부터 집은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형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검정시계, 시티즌 검정시계 이걸 하나 탁 차고 이렇게 와서 서울에 몇 달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희 형을 보니까 하나도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냥요. 어머니는요, 막 그냥 너무 좋은 것만 그냥 막 도망갔다 돌아온 형한테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있다가 제가 그때 그런 생각 진짜 했습니다. 아, 한 번씩 집을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그냥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오늘 둘째 아들이 입을 열어서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마치 귀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는 것처럼 환영하고 막 그냥 아버지가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못했어요. 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상 그리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써놔야 돼요. 아이고 꼴 좋다. 해 있는 꼴 좀 봐라 이놈아. 당장 나가라 이놈아. 이렇게 해도 뭐 시원찮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 내어서 입히하라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 돼지 치다가 돼지똥이 묻어서 냄새가 나고 더러워진 그 옷 벗기고 옷 입혀줘라.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가락지, 반지도 끼워달래요. 반지도. 아이고 그 많은 재산 다 허비하고 창기들과 놀아가지고 다 낭비하고 그랬는데 반지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뭘 신어줘요? 신발을 신어.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다 회복시켜준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다가 살아나고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원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과 마음 행실로 자범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깜빡깜빡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숭고함,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것, 부러워해야 할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뭐지? 남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명예가 있으면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부러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느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들하고 큐티를 모임을 계속 가졌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배운 닥터들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자기의 약함, 허물, 부족함, 죄를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 비상적인 삶을 나누지 마세요. 내 약함, 내 무너진 거, 깨어진 거 이런 걸 나눌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막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말 못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음란한 것, 추한 것, 탐욕에 있는 것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둘째 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알려주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어서 속히 나오느라. 어서 속히 내한테로 오느라. 그래서 사탄의 통치에서 돌아서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받아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 짓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본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수없이 회개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여 헌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회자 권을 읽어보셨습니까? 죄는 악한 힘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영혼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영혼의 피곤함이에요. 왜? 죄가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가지 죄에 붙들리면은 의지가 마비되어서 자석에 쇠가루가 끌려 가서 붙는 것처럼 다른 죄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희락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은 영혼의 고통을 부여안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폭로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실력, 이성, 과학, 경험, 지성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심념은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사탄에 붙들리고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결핍과 죽음의 상태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악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나오느라.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항, 저항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것이 있으면은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그걸 회개하고 토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영혼의 잔치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그냥 안 나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은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죄가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성령께서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래서 사순절 교회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막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자신을 보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내 심령이 더욱더 청결하게 되어지고 삶의 자리가 부유해지게 되고 영혼이 가볍게 되어지면서 하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연약한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을 받아서 기쁨의 잔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는데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결핍과 죽음의 정상 이것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이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뚫린 구멍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사람 앞에 행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증상들이 있는 것,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여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탐욕과 정욕이 있는 것, 하나님 허세와 사랑이 있는 것, 교만한 것,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혼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이것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감사가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구함의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더 영혼의 굶주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급한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죽음의 증상이 일어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막 되고 시험에 드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회개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회개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심령 영혼을 참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영혼의 잔치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님과 하나님께 효행하신 전 역사 찬양하시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님 우리 다 만날때에 그 기쁨을 거기에 이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님이 와 하나님께 그 행하신 건 역사 찬양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님이 와 하나님께 주신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하고 탄식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회개함으로 영혼의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예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